자, 오늘 사도행전 7장을 좀 펴보시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배웠던 바는 뭐였냐면,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되어 가는,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외부에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였다면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제 내부로부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 교회의 구성원이 두 부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 유대말을 쓰고 자란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그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그 당시가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이러면서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그리스 문화. 그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두 부류가 지금 교회 내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냐면, 이제 교회 그 당시에 이제 과부들을 이제 그 공개하는 일, 배급하는 일, 배급을 이렇게 제공하는 이러한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말 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 내에서 분명히 이제 배급을 이렇게 이제 주긴 주는데, 그런데 그 정통 유대파, 정통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 그리스말 하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그게 좀 소홀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섭섭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분란이 생기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때에 이제 결정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해도 지금 모자라는데, 이러한 분란에도 이 일일이 사도들이 다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그러니, 지체들이, 성도들이 좀 상의를 해서 이러한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선출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도들이 대표자들을 이제 이렇게 그 일할 사람들을 이제 뽑는데, 우리는 뭐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집사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집사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부릅니다. 뭐 명칭은 아직 집사라는 명칭이 이 당시에 이제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는 일은 사실 집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명을 이렇게 선출을 했는데, 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그 뽑혀진 7명의 특징이 뭐라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이름들을 보니까 다 어디식 이름이라고요? 헬라식 이름이더라. 이것을 볼 때, 교회 내에서 어떠한 그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처리할 때, 교회 내에서 강자의 편에서, 강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소외받고 약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그들을 더 많이 배려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문제를 지금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소외됐다 이렇게 느끼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 일꾼들이 다 뽑혀서, 그래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특색이니까, 그냥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상도가 다 해먹더라 이래갖고 교회 내에서 경상도파가 다 해먹더라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전라도파 이렇게 성도가 다 비해가지고 일꾼을 뽑았는데 전라도파를 다 뽑아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라도파들이, 그래? 그동안 우리가 소외당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다 해먹어보자 이랬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소외됐던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다시 조정을 했겠지만, 그러면서도 더욱 조심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잘그 다른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배려도 더욱더 세밀하게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자기의 그 밭을 판 돈을 일부를 감추었을 때, 그러한 어떤 범죄가 교회 내에서 있었을 때 이들이 떠나든지, 이렇게 범죄한 이들이 교회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순수하신 성령님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순수한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일처리를 이렇게 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는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보자 이렇게 했으리라고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또한 이 모범에 따라서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일처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참 함께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그 기간 동안에는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러한 원칙에서 이렇게 어긋나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체 여러분들께서 저를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같이 다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오늘 7장 부분에서 이제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핍박을 받고 마침내 돌에 맞아서 죽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 이제 섰습니다. 7장 1절에 그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들이 그러하냐 하매, 이것은 이제 이 스데반이 이제 그 6장의 그 뒷부분에 아니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무리를 이제 소위 집사로 이렇게 이제 세워진 이후에, 일꾼으로 세워진 이후에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백성 가운데서 이적과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그 영을 그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이 신성모독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스데반을 모함해서, 그래서 지금 공회 앞으로 이제 끌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똑바로 스데반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아마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정현 형제님의 얼굴 같았나 봐요. 그래서 빛이 나는 그 얼굴로 지금 공회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심문을 하는 거죠. 과연 네가 신속모독을 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스데반이 쭉 하는 얘기가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사실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말하는 투가 다르죠. 우리들이 어떻게 아버지들아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말투가 좀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분께서는 그땅 안에서 그에게 발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낯선 땅에 머물리니 그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악하게 다루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종으로 삼을 민족을 내가 심판할 터인즉 그 뒤에 그들이 나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으며 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이에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째 되는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족장을 낳으니라. 자, 여기서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그 내용, 이 내용, 이것을 지금 왜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침내 지금 누구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사를 되돌아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되돌아보라. 사실, 우리도 개인적인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또 교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늘 이렇게 좀 역사를 되돌아보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나 개인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손. 우리가 성경에 언약들이 굵직굵직한 언약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언약이었습니다. 뭐 다윗 언약, 뭐 에덴 언약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약들이 나올 때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 언약을 몇번 언급했는데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의 골자가 뭐였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골자는 딱두 가지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예. 씨와 땅,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내 씨를 주겠다. 그러니까 내 자손을 주겠다는 언약과 땅을 주겠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있죠. 그 가나안 지역. 그 땅을 주겠다. 예. 그 언약이 그거 바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당신들이 지금 어떤 민족인지를 생각해 봐라 이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당신들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이걸 먼저 생각해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9절에 보니까 8절 또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지금 언약 얘기 나왔죠. 할례의 언약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은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에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째 되는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족장을 낳으니라. 족장들이 시기하여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넘겼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사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눈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의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골자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는 민족이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얘기를 쭉 진행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해 왔는지의 그 역사, 반역의 역사를 지금 이렇게 되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거절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열두 족장,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 열두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르시레유, 단나갓, 아잇, 시오베. 그렇죠. 이 열두 아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이 열두 아들까지 중에서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냐면 요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을 세우셨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요셉에게 순종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를 거역하고 그를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논지가 그것입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요셉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나머지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그 사람을 높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골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릴 총독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근이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70여 명이 이제 이집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과정, 그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왔던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과 총 이제 그 식구들 한 70명이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될 때, 출애굽기에서는 70명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75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목축하기에 좋은 그 땅, 고센 지역, 그곳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강성해지니까. 너무 강성해지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파라오가 이제 다른 파라오가 등장을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가 먹히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꿔서 이제 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노예로 만들면서 이제 그 성들, 비돔이며 라암셋이며 하는 그 성들을 이제 쌓고 이렇게 이제 노예화를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힘이 들었습니까? 정말 이 노예 생활에 참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이제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절부터 보니까, 18절서부터 보면,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고, 그가 우리 친족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며,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유아를 다 학살했죠. 남자,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이 피해강이라 그랬죠. 여러분, 소위 이제 성지순례 뭐 이런 거 가실 때, 나일강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름다운 강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피로 물든 강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20절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자, 이런 심히 아름답더라 이런 표현이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그래서 그가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지니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며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더라. 정확히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니 참 이렇게 몇 문장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참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4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러이러이러해서 이제 자기 동족조차도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세우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할 때 모세는 살인자가 된 채로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지난 뒤에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거늘. 자, 여기 지금 이제 또한 번, 다시 한 번.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심에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 땅과 홍해와 광야에서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자, 여기도 지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제들 중에 택한 자였는데 형제들이 그를 거절하고 팔아넘기고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높이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I am that I am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에게 보내셨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도대체 너 따위를 우리의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냐 이러면서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리자와 구출자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지금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이면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금 인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제 3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켜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모세라. 그래서 지금 마침내 지금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지금 예수님을 도출해내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모세 이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인물인 이 모세가 이미 언급했던 이미 예언했던 바로 그 대언자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언자라고 할때이 프라핏이 이게 지금 이 구약 성경에 가보면 이게 이제 대문자로 P가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역사적으로 쭉 있어 왔던 그 대언자와는 다른 어떤 대언자, 특별한 대언자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어찌 되었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모세가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38절에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 사건이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실 것은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었다 할때이 교회라는 이 단어를 보고 아, 교회가 광야에도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 교회라고 하는 저거 좀 꺼주실래요? 이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 테스트먼트 철치,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이 번역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불려냄을 받아서 나온 무리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해서 반상회에도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백일동, 백이동 아파트 쭉 이렇게 이제 있을 때, 백일동에 몇 호, 몇 호, 몇 호, 몇호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기 어려우니까 각 호에 한 사람씩만,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한 사람씩만 어느 날 모이세요 하면은 반상회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던 어떤 불려내어진 무리, 이런 뜻으로 지금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대적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그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약 교회는 예수님께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모든 그 설계도, 그 이상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 주어진 것이고, 또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그 안에 침례와 주의 만찬이 행해지고, 또 목사 또는 뭐 장로나 감독 어떻게 불려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감독이 있고 또한 집사가 있는 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지금 형태가 갖추어진 신약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광야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에클레시아를 얘기할 뿐이지 이때부터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또 핵심이 나왔죠.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리더였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마땅히 순종했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떠나도록 그를 밀어내려 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그렇죠. 대장 하나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아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러면서 아론을 압박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 이 모세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야, 도대체 모세가 40일 동안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지도 않는데, 야,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감무소식이니 우리 그 사람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대장 하나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그 무렵에 그들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을 내주사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게 하시니 이것은 대언자들의 책이 기록된 바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구약이 지금 압축이 돼 있어서 대단히 많은 내용을 지금 한두 구절에 이렇게 지금 압축을 해 놓은 것인데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이 반역하는 민족, 목이 뻣뻣한 민족,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참 보시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킬 때도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 희생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몸은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잡아와서 지금 성막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참다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인 짐승과 희생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마음이 없이 그냥 행위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런 몰록에게 이게 희생드리고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이교 숭배 이런 거에 몰두해 있었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우리 조상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셉의 예와 맨 처음에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예, 아브라함 언약을 주신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언약 백성들인데 너희가 다 언약 백성들인데 그런데 그 언약 백성에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선택된 지도자들을 너희 조상들도 끊임없이 배척해 왔다. 예? 그 얘기를 하면서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참이 말을 들을 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사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사실 이때 회개했어야죠. 그렇죠? 아, 정말 맞습니다. 돌아보니 참 우리 조상들도 다 그랬는데 우리가 똑같은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고 돌아섰어야 정상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완악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사실 이때 스데반이 살기 위해서 이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죠? 죽을 것을 아마 직감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구차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순간을 참 모면하고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스데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짓 증인을 지금 불러다가 지금 고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스데반이 이 상황을 뭐 피하고자 한다면 또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려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꾸짖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다 핍박했다는 거죠. 대언자들을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자, 이 의로우신 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 메시아. 이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그 대언자들, 그들을 다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렇죠? 이 당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53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율법을 주실 때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천사는 하나님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직접 주신 그 율법도 너희 조상들이 지금 다 지키지 않고 다 범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했습니다. 참 보통 담대함 가지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54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를 갈았다.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세게 가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완악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맞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이 들면서, 지가 뭔데? 지는 죄안 짓나? 설교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또는 어떤 형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죄가 찔림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지는 죄안 짓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가 뭔데? 나하고 똑같,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그러한 겸손한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참 책망하고 우리의 죄들을 지적하고 우리를 권면할 때 맞습니다. 주님, 저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 또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 사람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지금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이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흔한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성경에 몇 군데 없어요. 하늘이 열리는 장면. 몇 번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이때 지금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 육신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지금 천국을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이 지금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서 계신 지금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게 비유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스데반이 자기의 눈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57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이제 처음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아, 하나님을 부르는데 주 예수님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자, 성경에서 이 잠들었다는 표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 잠들었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죽음을 이제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지금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 장면을 본 것, 이것을 이제 해석할 때 참 이 최후의 순간, 스데반의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어떤 계신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볼 때 이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한 해석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신데 그 대제사장의 사역은 성경에서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있고 두 번째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은 지금 육체에 속한 그 땅에 속한 그런 대제사장 계열을 말하고 멜기세덱은 지금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 계열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론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는 속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일어서 계신다는 이 표현을 볼때 이것은 이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전투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제 영접하시는 대제사장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의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하는 그 싸움을 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돼 있죠. 그 멜기세덱이 지금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즙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예수님 또한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는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들을 반갑게 맞으면서 빵과 포도즙을 공급하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조만간 이 땅에서의 이 전투를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려질 이 스데반을 맞기 위해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빵과 포도즙을 들고 계시는 모습을 본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서계신 예수님은 재림의 준비가 끝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또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는 이 표현이 지금 예수님의 지금 오심과 관련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실 때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죠. 첫 번째 오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게 이제 재림이죠. 근데 첫 번째 오시는 그 초림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 부분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시면서 몇 사람만 이렇게 알게 오시는 그 부분이 있었고, 30년 동안 그렇게 사시다가 30세쯤 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시는 그게 이제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나시게 되는 거죠. 그두 부분을 다 일컬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 장면, 침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늘들이 열리는 장면이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하늘들이 열려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시면 그러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이는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니 그분께서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성도들이 지금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의 그 장면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이제 하늘에 계시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이 말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곧바로 재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맞다, 당신 말이 맞다, 우리가 참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거역하고 우리가 그런 민족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이는 상속자니 아들을 잡아 죽이자 해갖고 아들까지 지금 잡아 죽였으니 이 죄가 너무 크다 하면서 그분이 과연 참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순간이 곧바로 재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준비를 마치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순교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순교라는 것은 자신의 증언을 피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그러한 순교자들이 있어 왔는데, 그러한 순교자들은 자기가 그 말로 믿었던, 말로 믿는다고 그 공언했던 그 믿음을 피로써 입증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